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미일 동맹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12일 바이든 전 부통령과 스가 총리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첫 통화를 하고 양국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특히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을 약속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에스가 총리도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그리고 타이완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11일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입법회 야당 의원 자격 박탈과 관련해 중국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홍콩 독립을 지지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야당 의원 4명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른바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에서 확대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모든 합당한 수단을 동원해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로부터 차관 10억 달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사회 모든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다면서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11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약 48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는 약 15,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 검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하기로 11일 합의했습니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오는 15일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대중무역 적자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말 이후 관련 협상에 불참했습니다. RCEP는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RCEP는 지난 2012년 첫 협상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관세 인하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그리고 무역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독일에서 독극물에 중독될 수도 있다고 12일 주장했습니다. 나발리 씨는 지난 8월 20일 모스크바행 여객기 안에서 쓰러졌고 이후 독일 베를린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나발리 씨 몸에서 독극물인 노비촉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나발리 씨가 독일이나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노비촉에 노출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촉에 중독됐던 나발리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지난 9월에 퇴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영국이 민간 항공기에 여전히 개방돼 있다고 아르메니아 항공당국이 1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아르메니아가 자국 영국과 나고르노 카라바흐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같은 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러시아 중재로 최근 전쟁을 끝냈습니다. 항공위원회 측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면서 하늘길이 계속 개방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확정 중단을 요구하는 등 소송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망해보는 기획보도. 오늘 두 번째 순서에서는 미북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황해도와 강원도, 양강도 일부 지역은 새벽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고 흐리고 비 내리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양강도와 장진, 중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영상권으로 시작됩니다. 삼지연이 영하 6도로 가장 낮은 기온이고 강원도 장지연이 11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6도, 함흥이 19도로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7도에서 18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방정부 검토팀을 발족하는 등 정권 인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거 결과 확정 중단 요구 등 소송전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 제1항 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이날 성명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이 내게 부여한 명예와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든 퇴역 장병들은 내가 당신의 희생을 존중하고 당신의 헌신을 이해하며 당신이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가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 최고 통수권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추수감사절 이전 장관 지명자 일부를 발표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I hope we're able to be in a position to let people know at least a couple that we want before Thanksgiving and we'll just work this out.
11일에는 정부 출범에 앞서 연방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운영을 검토할 기관 검토팀을 발족하고 합류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인수팀은 이들이 각 부처의 운영을 이해하고 원활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그리고 새 행정부 내각이 취임 첫날부터 성공적으로 업무에 착수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백악관 내 부서와 연방정부 부처, 기관별로 39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민간 연구기관, 학계, 노동자 조직,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무부 검토팀장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국제 컨설팅 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수석 부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부통령의 참모로 일한 제프리 프레스코트 전 NSC 선임국장이 또 정보기관은 스테파니 오설리반 전 국가정보국 수석부국장이 검토 임무를 책임집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정보기관 검토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던 정박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을 다룬 채 김정은 되기를 출간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새 행정부에서도 중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조달청이 당선인을 공식 확정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전 부통령 측 검토팀은 연방 정부와 관리들을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인수팀은 당선인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부기관 운영을 밀접하게 관찰해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 싱크탱크,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난 5일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밝힌 백악관 기자회견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지만 별도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가 완전한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process. It is a process defined by law.
바이든 전 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약 0.3%포인트, 1만 4천 표가량의 차이로 승리했는데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득표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은 조지아주에서의 개표 오류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결과 확정 이전에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하는 서한을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미시간주에 대해서도 10일 개표 결과 승인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시간과 네바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적어도 5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자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2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미 대선 이후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포함해 양국 간 공동 과제에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의 승리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양국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전염병 대처와 글로벌 보건안전 구축, 글로벌 경기 회복 부양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동의 다른 도전과제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 강화에 관한 상호 관심뿐만 아니라 미한 동맹을 뒷받침할 공동의 가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줄곧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 한국의 한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 가운데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인상을 주고 있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바이든 캠프는 아직 대북 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토 중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어떤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얘기를 섣불리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서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다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날 통화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 정상과도 통화했습니다. 박원권 교수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대외정책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세 가지.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복원, 그리고 동맹. 그 세 가지가 다 뭉쳐진 것이 지금 세 국가, 이번에 했던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인도태평양의 핵심 세 국가와의 통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통화 내용과 관련해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서 중국과의 갈등을 내포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해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탑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BOA는 다섯 차례 걸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권 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들의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미북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 문제의 진전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문제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대부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 취임이 유력해진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다른 여러 사안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많이 밀린다는 점과 북한 문제는 이전 행정부를 거쳐오면서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마저 분명치 않아 새 행정부가 굳이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다만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원론적 접근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두지 않고 군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상태에서 북한의 추가 핵 개발 중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화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the approach is to have a simple concept that North Korea needs to verifiably dismantle its production capability so it cannot make any more bombs. But we will tolerate North Korea temporarily.
북한이 핵 개발 역량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개발 역량을 폐기할 때 일부 혹은 대부분의 유엔 제재가 해제될 것임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해는 연구원은 이런 방식이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이나 중국이 이런 방안에 동의할지 확인한 뒤 북한과 접촉해 초기 반응을 살피고 이후 실무진의 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헨런 연구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런 접근법을 시도할지 분명치 않을 뿐더러 북한도 이런 방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제시하는 이유가 매우 많을 수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습니다.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북한이 움직이는 건 미국이 무엇을 제안할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사실상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really comes down to what is the United States willing to do? What are they willing to accept in terms of returning the negotiating table and negotiating?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북한과 협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게 무엇인지가 먼저 살펴볼 사안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를 떠나 이런 작은 틈새를 열 의지가 있고 더 나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결에 대해 논의한다는 건 매우 현실적인 외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고스 국장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새로운 전략인데 바이든 전 부통령 주변에 19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 때 인사들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대북 정책을 꾸린다면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한 대화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not agree with any such concessions. I think the issue is there needs to be a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and see what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보다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는 양보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은 종종 선의의 제스처마저 약함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저지른다며 이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의제, 즉 비핵화와 같은 미국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소한 현 시점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그렇다면 북한과 군축 합의를 해야 할 텐데 과연 미국이 준비가 됐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And so the policy issue they're going to have to decide is are we prepared to make an arms control deal with North?
매닝 연구원은 특히 군축과 같은 조치는 중간 과정으로 묘사되겠지만 실제로는 최종 단계라면서 이런 접근법이 의회의 지지를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진전 여부가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지금처럼 도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my recommendation is to send a clear signal to North Korea, perhaps through South Korea.
한국이나 중국을 압박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관망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도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로 복귀하지 않아야만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탑다운 방식이 계속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반드시 탑다운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President Trump engaged in was top down. I guess President Clinton engaged in bottom up because I negotiated with the North Koreans for more.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가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자신이 북한과 협상했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관여 방식은 바텀 업, 즉 아래에서 위로 가는 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에서도 제네바 합의 등 양쪽이 인정할 만한 합의가 나왔고 이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단 훨씬 나았다고 밝혔습니다. 힐 전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탑다운 외교가 비핵화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실무 차원의 협상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미국의 정상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북한에게는 탑다운만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을 통해 북한과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을 시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통령이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렇지 않으며 의회도 이런 접근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넌 연구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북한 정상과의 만남 등에 대해 과도하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조언했습니다.
Jimmy Carter did meet with Kim Il-sung in 1994, and that really did help pave the way for the agreed framework, as flawed as the agreed framework may have been.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1994년 김일성 주석과 만났고, 이 만남은 결함이 있긴 하지만 제네바 합의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오해넌 연구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취임 연설에서 적대국이 쥐었던 주먹을 풀면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이 주먹을 풀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국을 통한 진전 방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이용해 북한과의 진전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강한 자세를 취하는 건 미 의회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going to necessarily change just becaus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ming in. Style and tone might be different, but overall approach to China.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대하는 방식이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을 이용한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테리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매닝 연구원도 중국을 이용한 북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with China is our priority is denuclearization and their priority is stability.
매닝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문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VOA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준비한 바이든 전 부통령 집권 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들의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였습니다. 내일 세 번째 순서에서는 미국 의회 구성의 변화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후보가 미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한국계 당선인은 모두 3명으로 역대 최다인 가운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또 다른 한국계 후보까지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48 선거구의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입니다. 스틸 후보는 10일 현재 98%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현직인 할리 루다 민주당 의원을 약 1.8%포인트 앞섰고 루다 의원이 이날 낮 성명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스틸 당선인이 승리한 캘리포니아 48 선거구는 한인 인구가 많은 오렌지 카운티가 포함된 곳으로 루다 의원 당선 전까지는 공화당이 장악해온 곳입니다. 스틸 당선인은 11일 한국 언론들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경쟁자보다 한 발 더 뛴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을 적에 저희는 12주 동안을 그러니까 한 11만 개의 집을 낙도돌 한 게 굉장히 이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당선인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4년부터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로 활동했고 이번에 첫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해 승리했습니다. 스틸 당선인은 한인들을 위해 다른 한국계 의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 한쪽 당이 아니고 양쪽 당에서 다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틸 당선인은 또 미의회 한반도 정책과 미한 관계에도 기여하고 싶다며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당선인을 포함해 이번 미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후보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현 116대 의회에서 유일한 한국계인 M 하원의원이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등에 속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미한동맹 지지 법안 등 미한동맹과 미국 내 한인 문제에 관한 다수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도 한국계인 메릴린 스틸그랜드 민주당 후보가 현역인 같은 당의 베스 도글리어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스테릭랜드 당선인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인사회 목소리뿐 아니라 미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해 고민하고 핵 확산과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국가안보 문제인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영김 공화당 후보까지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3박 4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11일 기자들에게 한일 양 정상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지가 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가 큰 상태에서 박 원장의 이번 방일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박 원장의 방일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동맹 가치를 앞세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직접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박 원장은 방일 기간 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해 양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올림픽 초청이 성사되려면 주최국인 일본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얼어붙은 한일 관계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서 지난 10일 국제체육 분야 전문가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스위스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노 대사에게 IOC와의 좋은 인연을 살려서 도쿄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과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다자 외교,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 한, 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캠프의 정책 기조에 맞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미리 보이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 무대로 나오게 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내년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한일 관계 개선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 미한일 삼각동맹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몰라도 한일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미한동맹 정상화를 고리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밀착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미국의 그 방위비 주둔이라든가 전작권 환수라든가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에 대한 거기에 상응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납치자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 온 북일 관계에 대해 신범철 센터장은 스가 총리가 최근 김 위원장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향후 두 나라 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문제는 북한의 태도라면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까지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 북한이 큰 불만 없이 대화에 나설 만한 분위기가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올림픽을 통한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남북 관계나 그다음에 또 북일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좀 변화를 주고 나름대로의 숨통이 좀 트인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의 그런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일본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올림픽 초청을 추진할 경우 미일 간 견고한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도 대화의 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런 접근에 나서는 것이라며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재로 미북이 만날 경우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혼자 북한을 이야기하는 건 북측이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무대와 관여시키는 거고 북한이 가장 관심이 있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다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적인 변수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정 여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은 이미 코로나 사태로 1년 연기돼 내년에 열게 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대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포갑성과 극도로 열악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승, 이서연 씨 남매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두 분은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하튼 수준의 삶을 누렸다라고 해서 평해튼 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생 서연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요. 리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 중국어,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 외국문화학부를 2년 다니고 중국에 유학을 나가 오빠가 다니고 있던 동북재경대학 금융학부에 입학하여 2014년 7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승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금성학원을 다니면서 음악을 좀 배웠고요. 그 후로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뒤로 북한의 군에도 입대해서 3년 이상 군사복무를 했고 중국에 있는 동북재정경제대학에서 국제무역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도 실전 경험을 했고요.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북한 39호실 고위관리를 지내신 분이 맞죠?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아버님은요. 39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39호실 산하 대용천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장, 나중에는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서 2014년 망명 직전에는 중국대련주재 대형무역총회사 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북한 시민의 최고 영예인 노르병 칭호를 수여받으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유학 생활까지 경험했단 말이죠. 폐쇄된 사회 속에서도 뭐 나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누렸던 젊은이들이 과연 외부 세계를 얼마나 동경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북한에서 과거 한 20년 전부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부터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작게나마 자본주의를 경험한 세대들이 많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그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사회가 매우 폐쇄적인 사회고 국제사회와 단절됐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면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활에 대해서 남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공유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많이 보고 느낀 분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누렸던 것을 북한에 돌아가서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게 그리움이 많거든요. 그런 자본주의나 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더 한국 드라마나 미국의 영화 같은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창작물들을 보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깥 세계의 삶이 궁금한 거하고 또 동경하는 거하고 실제로 탈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죠.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곳에서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했던 순간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시절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대학 4년 기간 동안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제 눈앞에서 보이보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친구의 가족이 또 내 친구가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걸 목격하는 그때 그 당시의 심정과 그 후에 그의 가족에게 생긴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대사의 아들이나 또 수많은 저의 친구의 가족들이 종시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부모들이 처참히 처형되고 하는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인식 또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현승 씨는 인민군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소위 평했던 삶을 살다가 상당히 열악한 북한 군대를 경험한 것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게 북한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는 아니었을까요?
네, 군 생활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도전과 시련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 시민들이 실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요. 제가 또 군을 나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학교는 군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특목고가 돼가지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자원을 해서 군복무를 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도 있었고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드리자면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시작에는 사군단 해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TV를 틀면은 이제 한국 TV도 가끔 나왔습니다. 주파수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요. 또 다른 저의 친구의 부대에서는 해상 경비대였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북한은 절대적으로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거의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전기를 볼 수 있거든요. 한두 시간씩.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자전거로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갖춰가지고요. 그걸로 TV를 보는데 팀 전원이 한마음이 돼서 한국 TV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놀랐었고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식량 배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이런 점을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도 식량 지원을 많이 했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남북 교류하고 식량 지원하고 이런 게 다 그 주민 북한 주민들한테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 식량이 간 건 아니고요. 북한 군인들이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대에서 한국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이라고 적힌 쌀 포대를 날르고 모든 군인들이 섭취를 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요. 군부대에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군부대에서 하루 두 끼 먹고 이런 부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0년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식량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의 식량이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쌀이었고 북한의 거의 모든 군부대가 한국에서 지원된 쌀을 가지고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두 분처럼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또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이들은 북한에서 주로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두 분이 만약에 지금 평양에 그대로 살고 계신다면 예정된 진로가 있었나요?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해외에서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북한 정권에서 중령이 되는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아마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에 살면서 자유가 소중한 걸 알고요.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그 만행들을 보면서 그 정권을 위해서 또는 복무할 수도 그 밑에서 살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권력 가까이에서 순탄할 수도 있었던 북한에서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의 생활 만족하십니까?
네, 당연히 만족합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생활이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생 서현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워싱턴 다운타운 어성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와 미국의 NGO 비영리단체에서 북한 관련 자문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4년 전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한 뒤에 공개 활동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 뭘까요? 동생 이소연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폐쇄적인 국가,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북한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미국이나 국제사회 사람들이 북한에서 선전선동하기 위해 포장한 단면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내막의 진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들을 너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북한의 자유를 가져오는 힘이 될 거라고 믿게 되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실상을 설명하는 탈북민 분들 영상을 자주 접했습니다만 북한의 이른바 엘리트 출신 젊은이들이 영어로 그것도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두 분이 아마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평해트나이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자유의 유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유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평양도 맨해튼처럼 자유가 상징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뉴요커들처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북한 전체에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평해트나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국제사회의 많은 분들이 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왜 인권을 말살하는지 그런 인식이나 지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국제사회에게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고 지금 뭐 당선자 확정이 안 돼서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정치의 중심지에서 직접 겪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요. 미국이 참으로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법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선거를 보면서 조금의 의혹은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균형과 견제가 잘 형성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어떤 의혹도 법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그럼 어떤 대북 정책을 좀 취해달라 혹시 기대하는 바나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접근법이 있나요?
네, 제가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이나 기대를 하고 싶고요. 북한 인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차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핵 문제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외교 정책을 펼치기보다는요.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 주고 그들의 인권을 말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협심을 해서 북한 정권이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친한 동기생 또 동료 얘기도 했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워싱턴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동생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잘못된 체제의 속성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깨우치고 또 그들이 자유세계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들만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찾아주는 일에 같이 동참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 동료들과 친구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비인간적인 만행과 체제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리고 그 정권에 희생이 되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100년 이상 갈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의 시대에 맞게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 이서연 씨 남매로부터 북한 정권의 실상과 체제 변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황해도와 강원도, 양강도 일부 지역은 새벽까지 구름 많이 끼거나 곳에 따라서 비도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양강도와 장진, 중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오늘 영상권으로 시작되고 장전은 11도까지 오르고 낮에도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황해도와 강원도,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17도에서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양덕은 새벽까지 구름 많고 비 내리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8도입니다. 남포는 9도, 신의주와 구성은 5도에서 시작되고 양덕은 6도, 낮 최고는 16도까지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가 14도, 구성, 남포, 평양은 15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강계와 희천 지역은 새벽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강계 1도, 희천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10도, 강계 12도, 희천 16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해주, 개성, 신계 지역은 새벽까지 구름 많겠지만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바람은 해주와 사리원, 용현 지역에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6도 정도가 오릅니다. 해주가 9도, 개성과 사리원이 7도, 신계가 6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이 16도, 개성 신계 17도, 해주 18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과 평강은 새벽까지 흐리고 비도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바람은 원산과 장전 지역으로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0도, 장전 11도, 평강은 3도에서 시작되지만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고 원산과 장전의 낮 최고는 18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늘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5도, 김책 5도, 청진 6도, 장진은 영하 1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는 15도, 김책은 16도, 함흥은 1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기온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해산은 새벽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늘 맑은 하루입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김영권은 영하 3도, 삼재는 영하 6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 김영권의 낮 최고는 10도, 해산은 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오후에 앞바다 쪽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상은 0.5에서 1.5m로 역시 먼바다 쪽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까지 막다가 오후에는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양강도와 자강도 지역은 눈 예보도 있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당국은 지난 10월 28일 실시된 대통령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새로운 선거를 촉구하는 야당을 탄압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툰두 리스는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우리는 탄자니아의 선거 부정과 정치적 체포 그리고 선거 기간 중 폭력 사태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탄자니아 당국이 부정선거 문제와 민간인에 대한 폭력 사용 혐의를 살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부대변인은 이 같은 부정선거 문제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탄자니아의 약속에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탄자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존 마구플리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거 부정과 체포 그리고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나서서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탄자니아 당국은 부정선거와 보안군에 의한 폭력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모든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평화롭게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 탄자니아 정부에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언론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자유를 비롯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우방국과 협력해 비자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개입과 인권 유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운 부대변인은 탄자니아 국민들은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 그리고 법에 의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그리고 보복이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탄자니아의 좋은 관계를 위해 모든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여해 탄자니아 국민들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의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미일 동맹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12일 바이든 전 부통령과 스가 총리가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첫 통화를 하고 양국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특히 오키나와현 생가쿠 열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을 약속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에스가 측리도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타이완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위원회 자격 박탈과 관련해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홍콩 독립을 지지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홍콩 입법회 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야당 의원 4명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홍콩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른바 양국 일국 양제는 중국이 홍콩에서 확대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은폐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 책임자들을 꼭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로부터 차관 10억 달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리 물리아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회 모든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다면서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11일까지 확진자 수는 약 48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는 약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나라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하기로 11일 합의했습니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오는 15일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대중무역 적자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말 이후 관련 협상에 불참해왔습니다. RCEP는 미국이 추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RCEP는 지난 2012년 첫 협상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관세 인하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그리고 무역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RCEP는 전 세계 GDP 가운데 약 29%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독일에서 독극물에 중독됐을 수도 있다고 12일 주장했습니다. 나발리 씨는 지난 8월 20일 모스크바행 여객기 안에서 쓰러졌고 이후 독일 베를린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나발리 씨 몸 안에서 독극물인 노비촉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나발리 씨가 독일이나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 노비촉에 노출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믿을 근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발리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9월에 퇴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영공이 민간 항공기에 여전히 개방돼 있다고 아르메니아 항공 당국이 1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텔파크스 통신은 아르메니아가 영공과 나고르노 카라바흐스 항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고 같은 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최근 러시아 중재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민간 항공위원회 측은 전쟁이 끝났다면서 하늘길이 계속 개방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아르메니아 상공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